되셨습니까? 네, 잘 되셨어요?
네.
여행 잘 지냈어요? 학교 잘 갔어요?
잘 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기원이 토익 봤고요. 지수 토익 봤습니다. 오른 위치를 보시면 오늘 시험 나시겠죠? 굉장히 걱정이 안 되셨는데. 지수는 잘 지냈어요? 네, 지수 생일 파티가 어떻게 지냈는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보셔서 남자친구가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잘들 지내셨습니까?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이네 잘 지냈어요? 네, 결혼하고 처음 네, 안동을 다녀왔습니다. 살아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아, 예. 안동 시댁에 갔다가 후반부에 휴가부터 제주도 다녀오셨습니다. 대단한 남편이에요. 그렇죠? 처음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2박 3일 제주도로 딱 쏴주는 서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제주도 갔다 왔어요. 잘 지냈다, 잘 지냈냐 이런 얘기 서로 많이 묻고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잘 지냈냐 라고 물어보면 큰일 같이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은 잘 지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지냈다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이게 무식적인 반응, 일차적인 반응인데 잘 지냈냐라고 물어보면 무식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내 안에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내 잘 지내는 데에서 조금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잘 지냈다라고 누군가 물어볼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지가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뭐냐면 문득 자기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잘 돼가는지 좀 생각합니다.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아! 잘 지냈어! 무슨 뜻이에요? 잘 돼가고 있어! 라는 뜻으로 대답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되게 잘 되고 있고 공부도 요즘에 잘 되고 뭐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내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내가 일을 추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풀어가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내가 잘 되어가고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여잔데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때보다 마음, 감정 많이 생각합니다. 잘 지냈니? 그럼 요즘 행복하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잘 지냈니? 그래 잘 지내. 나 요즘 행복해. 나 요즘에 기분 좋아. 나 요즘에 안정감 있어. 나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래서 되게 잘 지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그렇게 떠오르셔도 그런 남자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더 심하게 물어보잖아요. 잘 지내니? 잘 돼가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잘 지냈냐고 하면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마음을 물어보나 보다. 그럼 마음도 좋아. 행복해. 기분 좋아. 라고 대답합니다. 잘 지내니? 라고 해서 행복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런 거 말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 잘 돼가냐고 물어보나 보다. 잘 되나? 뭐 이렇게 큰 문제 없어? 라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보통 잘 되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요즘에 일반인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럼 잘 되느냐는 말을 통해서 요즘에 일반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바라보면 사실 두 개라는 거예요. 뭐예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니? 아니면 상황이 잘 해결되고 있니 해결되고 있지 않니?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일단 좀 더 표현을 바꿔보면 인간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마음이 행복한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하나 바라보는 것이고 또 뭐예요? 내 상황이 잘 풀려가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생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요즘 현대인들은 자주 이 두 가지 인생의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득 살다가 행복이라는 거울을 사용합니다. 내가 마음이라는 거울을 사용하죠. 나 요즘 행복한가? 나 요즘에 잘 지내나? 나 요즘에 안 행복하네? 아, 나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지? 취미를 해볼까? 삶의 스타일을 바꿔볼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볼까? 이런 생각들을 결정해내고 플래닝하고 시도해본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울에 비추어봐서 자기가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행복의 정도수를 파악하고 혹시 거기에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좀 더 긍정적인 더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 그쵸? 행복의 거울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플래닝, 환경, 상황의 거울을 갖고 있죠. 나 잘 지내고 있나? 봐. 아니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이 껍데기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지금 월급 나오고 있고 뭐 일은 하고 있는데 보니까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지금 투자하지 않고 있네. 내 인생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이건 잘 지내는 게 아니지. 내가 진짜 잘 지내야겠다. 내가 진짜 퇴근한 다음에도 뭔가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야겠고, 내가 일이 끝난 다음에 주말에 내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뭐예요? 플래닝의 거울. 내 인생의 계획이라는 거울. 다른 표현, 환경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대응해낸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거울을 주로 사용합니다. 뭐 두 가지 거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울은 이 두 가지 거울만 사용한다는 것이 약간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제가. 퀴즈 한번 내봅시다. 사람 이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격한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어머님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 못했고요. 대신 예술 쪽에 되게 취미가 많으셨습니다. 그림을 좋아하셨고요. 시를 좋아하셨습니다. 대학을 갈 때는 실업대학교에 진학하셔서 짧게 실업대학교를 나온 이후에 취업도 하지 않고 놀러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대의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면속으로 낙방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인생에 약간 한계를 느낀 거죠. 난 예술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술가적 삶을 도전했는데 막상 자기의 삶은 거기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약간 절망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그림 그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사파 같은 것을 그려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어느 날 굉장히 인상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지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자기 내부에도 있지만 또 하나 뭐 사회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나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조가 나와 우리를 불행하고 있는 핵심에는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음모, 나는 음모 세력, 그런 그 세력, 실제로 이 사회에서 유익을 받고 있는 어떤 세력이 이 사회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이너 저널리스트의 삶을 새로 시작합니다. 또 메이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 담긴 음모를 간파해야 되고 그 음모 세력 그리고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이너 저널리스트의 삶을 시작하고요. 이 사람은 굉장한 달변가였습니다.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 사람이 마이너 저널리스트 생활을 시작한 2년 만에 굉장히 큰, 그 당시에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2만 명에 가까운 세력이 이 사람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정치 대립으로 출발합니다. 정치 대립으로 출발한 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천재. 천재까지는 아니고 정부가 전문가입니다.
뭐 히틀러.
아, 똑똑해요.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리죠? 알았다는 표정은 안 됐을까? 아돌프 히틀러. 10년 만에 지도자가 됐고 제3대로 1940년에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1940년 시점에 아돌프 히틀러 생각해봅시다. 1940년 시점. 자기가 정치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지도자가 됐고 지도자가 된 지 5년이 되지 않아서 세계를 가졌습니다. 유럽을 다 가졌죠.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940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어땠을까요? 이 두 가지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되고 있는 중이죠.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자기 플래닝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름, 맞음, 의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너무 꽤 이상한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자신감 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인생이 되게 잘 돼가는 것 같았고 되게 행복했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되게 좋아해줬고 나도 되게 기분이 그때 항상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승승장구 나름대로 하고 있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시절은 여러분들에게 지나보니까 정말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물론 그렇던 때도 있겠죠. 저희도 그렇던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의 어느 시점은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좋은 행복한 기간이었고 또 의로운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어느 시점은 승승장구했고 굉장히 행복하긴 했는데 의롭지 않았던 기간들이 돌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금 돌아보니 제 인생의 굉장히 침체기나 제 인생의 암흑기로 스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그때 즐거웠지만, 그때 잘 돼갔지만, 내가 돌아보니 그때 나는 변질됐었고, 그때 나는 틀렸었고, 그 틀림이 지금 현재의 나를 공격하거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세 번째 거울입니다. 행복의 거울과 성공의 거울에 비춰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공적이셔야 되고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자주 의라는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내가 세운 기준에서 말고 절대적인 기준에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맞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맞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행복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해내는 것처럼, 내가 인생 어떤 플래닝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환경들이 좋지 않을 때 그 환경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의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의롭지 않을 때, 내가 맞지 않을 때, 내가 틀릴 때, 내가 맞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거울 자체를 사용하셔야 돼요. 거울 자체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들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별로 재미없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뭐 좋은 단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불의, 탐욕, 시기, 악의가 가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단어를 쉽게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쓱 갑니다. 그쵸? 이런 거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 부대가 무엇이냐. 그래, 추악. 오늘 추악을 묵상한 거죠. 탐욕을 묵상한 거죠. 이렇지 않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구분, 수분, 기반, 하나님, 유어, 능욕, 교만, 자랑, 악, 도모, 블라블라블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나쁜 거야 라고 하고 나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성경에 사랑과 사업과 삶과 오래 참과 자병과 충성, 온유와 절제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해서 여러분들 삶의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되시는데 아무튼 생명력을 그래도 갖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 단어들은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력을 갖지 못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도 말씀의 단어이고 이 단어도 사용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좋은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봅시다.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와 있어서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서로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에 대한 단어이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불의, 악의, 하나님을 미워와 악을 도모와 악도 뭐 이런 유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만, 탐욕, 추악, 우매 뭐 이런 게 기준에 대한 단어들이 한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단어들은 어떤 그룹의 단어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하는 것, 무자비한 것, 시기, 수분, 수금, 기반, 자랑, 살인, 사기, 분쟁, 능욕, 배약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준적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관계적으로 의롭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성경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와 사람에 대한 데서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태도와 사람에 대해서 맞는 태도를 반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히틀러 얘기할 때도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랑할게요. 돌아옵시다. 본문을 봅시다. 단어들이 나열됐기 때문에 좀 연결을 시켜보죠. 여기서 했던 단어들과 우리가 쓴 단어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불의, 악의. 불의는 무슨 뜻이죠? 의의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죠? 기준이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기준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래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기준이 아닌 걸 기준을 쓰는 게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쁜 기준을 쓰는 게 문제라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악을 도모한 악동 나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된 기준이 아님, 잘못된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악동 뭐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독하게, 열심히 뭐예요? 지켜내는 것까지. 그쵸? 그러니까는 악, 불이 악이 악을 도모 악도까지는 모아지죠. 그쵸? 내가 기준이 아닌 것들을 기준이 아닌데 나쁜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들로 내 인생을 플래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내는 상태. 이것을 불의하고 악, 악의가 있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악독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거예요. 누가 악독하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악에 대한 열정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 거죠. 이런데 이런 게 이제 한 덩어리. 그러면 포인트가 뭐가 꽂혀야 됩니까? 뭐가 꽂혀야 돼요? 그러면은 기준이 아닌 걸 기준을 쓴다는 게 어떤 걸 기준을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타났죠? 탐욕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쵸? 그럼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욕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게 뭐 이 사람한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을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기준이야? 나쁜 기준이야? 나쁜 기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내 인생의 뭐에? 사고에. 플래닝에 뭐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게 내 사고의 출발점, 최종 전제. 스타트가 돼서 그거 갖고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래닝이 되는 거죠. 악을 도모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독한 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탐욕이 키포인트가 되고요. 나머지 형태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는 누구를 싫어해요? 이런 애는. 하나님을 싫어하죠.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한 단어를 듣는 순간 무슨 걸 우리는 연상적으로 떠올립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욕망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연상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왠지 하나님이랑 조금 친해지면 여러분들 기도시면 제일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뭔가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내가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면 이대로 못하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을 헷갈려 바꾸셔서 이걸 포기하게 하고 다른 걸 하게 하시겠지? 어 정말 별로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면 뭘 싫어요? 하나님이랑 좀 멀리하고 싶어지죠. 왜요? 하나님은 내 뜻을, 내 욕망을 아니시고 내 욕망을 뭔가 지적하거나 개선하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식의 대화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렵지 않죠? 탐욕에서 시작해서 악의 불이 그 시리즈에서 악도까지가 있는 거고 이게 이거에 대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을 좀 싫어하는 태도로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추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이제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추하게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고 싶은 거 하려면 인생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추하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그 그림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평가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평가적인 거는 뭐예요? 우매하다. 멍청한 짓이다 라고 얘기해요. 일단 단어 필드가 달라요. 탐욕이 키포인트 단어, 키 단어고 그에 대한 이제는 기준성에 대해서 악도까지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멀리함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건 약간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건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그건 되게 멍청한 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평가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 뭐라고든 상관없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 최종적인 경우를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준에 대한 단어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 사람인지도 반대적으로 막연하게나만 그려질 거예요. 그쵸? 관계적인 단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부정한 거, 무자비한 거 그러니까 가장 중심 단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기, 수근수근, 비방, 자랑 그 다음에 살인, 사기, 분쟁, 등급, 배양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리즈는 시기, 수근수근, 비방, 자랑 이건 어떤 시리즈예요? 시기, 얘가 잘 되니까 시기 그렇죠? 수근수근 뭐예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얘기하면 다 수근수근이 아니면 뭐죠? 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논쟁들을 하는 것, 저 사람들을 욕하는 것, 저 사람들 뒤에서 내가 이제 멸시하거나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수근수근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기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뭐하는 것도 아, 쟤는 별로야 사실, 비방하는 것 근데 나는 잘났어, 자랑하는 것 이게 이제 한 폴더죠, 그렇죠? 관계적으로 뭐예요?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걔네들보다 내가 잘났으면 좋겠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내가 더 잘났으면 좋겠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승리하고 싶고, 내가 이런 어떤 경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게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살인, 사기, 분쟁, 능욕, 배양. 하나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살인, 사기, 분쟁, 능욕, 배양. 뭐, 이거는 제가 그 산상순 때 많이 얘기했죠, 그쵸?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은. 내가 저 사람 사기는, 뭐, 분쟁은. 배약은 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가 이익되는 방향으로 끌고 오고 싶은 것.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 폴더죠. 그렇죠? 내가 사람들을 이걸, 이런 것들을 이제 사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에서 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내가 위하고 앞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평가하고 이 사람을 재단해서 어떻게든 나한테 유익한 방법으로 재설정해 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일단 악한 사람의 사회적, 사람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어떤 태도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나가고 싶어. 표현이 뭐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 그쵸?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어요. 그 마음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이 박수부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얘네들이 나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얘네들을 뜯어내서 어떻게 내가 더 잘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내 인간관계를 재설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또 하나 인간관계 기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악한 관계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하나는 뭐예요? 이런 관계는 뭐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관계라는 뜻이 뭡니까? 정과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과 자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 그렇죠? 다른 사람과의 공명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얘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얘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얘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얘한테 피해를 줬으면 얘한테 미안하고, 이게 공명 능력이죠. 사람들은 이 공명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기를 치거나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분쟁하거나 수군수군하거나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공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얘한테 그걸 던지면 어떻게 돌아와요? 그 공명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 아픔이. 왜?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면 연대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뽑아내는 그런 살인적인, 사기적인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공격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예를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이코패스의 능력이 뭡니까? 대부분 연쇄살인범이 되고 되게 잔인한 짓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어가면 되게 거기에 공명돼요.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 분들은 어떤 능력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고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고 비참하고 잔인한 것들을 봐도 그게 나한테 공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큰 불편을 못 느끼고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느끼는 재미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이 가장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걸 알지만 저 사람이 피해를 보지만 나는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나의 위기 돌아오기 때문에 눈을 질끈감는, 그리고 저 사람이 좀 피해를 봐서 내가 쟤를 밟고 올라서려면 내가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쁨에 그 공명 능력을 내가 마비시킬 수 있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상태. 약한 사람이 표현하는 공명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또 다른 표현을 쓰는 게 뭐예요? 부모를 배역하는 자로 표현해. 이게 단지 효도가 아니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효라는 기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왜 효를 강조하고 타종교에서 왜 이렇게 효를 강조합니까? 효의 가장 기본 개념이 뭐예요? 효의 핵심은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잘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누군가의 돌봄과 누군가의 베품과 누군가의 주어진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 나는 태생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난 태생적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것. 나는 완전히 내가 신인 것처럼 난 이래, 난 저래라고 할 수 없을, 나는 의존해서 태어난 연대적 존재라는 것. 거기에 대한 자각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이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나라를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사회를 공경하고 세상을 공경하고 자연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에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고. 왜? 내가 주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관계의 가장 키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입니까? 내가 나 혼자 뚝 떨어진 것처럼, 나 혼자 잘난 것처럼, 나 혼자 만들어진 존재인 것처럼,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어떤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다 갖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생각의 출발이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의 공명력의 상실, 무정과 무자비의 상태로 만들어내고, 무정과 무자비의 능력을 획득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시기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행동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살인하고 사기치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상하지만 이익은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한다. 이 악인의 사회적인 태도입니다. 관계적인 태도. 기준에서는 욕망, 난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인생이 플래닝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와 개인적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뭐 하고 싶은 거에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도움을 줄까?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가 이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사회와 타인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사회와 타인에 대한 공명력이 상실된 자기중심성과 진짜 맞는 것에 대한 고민 없는 자기 욕망의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어서 자기 인생을 전체로 플레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지금 써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악하고 어느 정도 선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퓨어한 정말 내가 보기엔 사이코패스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한 악인은 없어요. 순수한 이기성.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순수한 이기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난다면 정말 아 악의 화신이지. 그런 사람 악의 화신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그걸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작게나마 내재되지 않습니다. 그 순수한 악의 화신의 일부가 그런 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일부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재돼서 내 인생에 난 뭘 원해 그리고 내 인생을 플래닝하고 그 생각을 하게 매몰되어 있어서 그 생각이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되고 싶어에 매몰되어 있어서 사람을 보고 한 사람보다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저 사람들이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로 내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 내가 내 안에 한쪽에 또아리를 들고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잘 돼가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더 많이 선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거울에, 이 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행복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성공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평가하지 않죠? 나 안 행복하네. 나 안 행복해. 나 젠장 안 행복해. 난 안 행복한 사람이야. 난 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난 성공적이지 않네. 난 실패할 거야. 실패했네. 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거울에 계속 비추어서 우리를 좀 더 수정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진보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의 거울을 여러분 인생에 가지십시오. 스스로가 의의 거울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세운 기준이 마치 내 의인 것처럼 내가 생각한 어떤 상식이 내 의인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멀쩡해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금 말씀드린 그 의의 거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의라는 단어가 많이 오해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걸 일정 억압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의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면 그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의롭게 해야지 이게 세상과 사회에 도움이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사회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 자신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편으로는 내 욕망은 잘 충족되지 않고 내 욕망이 충돌되고 내 욕망을 억압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의는 그게 맞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추앙되기보다는 약간은 불쌍히 여겨지는 조롱되게 사는 그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토크쇼에 안성기 씨가 나오신 적이 계세요. 답을 좀 잠깐 봤는데 보다가 답을 쓰면 조금 아쉬워서 이제 채널을 끄게 됐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의 내면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근데 누구나 인정하게 의롭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이랍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고, 누가 봐도 기준들을 지켜내는 삶을 평생 살아오셨다라고 하고, 그것도 인정받고 존경받으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토크쇼에 이어지는 대화의 분위기라는 게 그분을 되게 인정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힘들지 않아? 딴 생각 안 들어? 딴 생각 들 텐데. 에이, 답답하잖아, 너도. 아, 난 너처럼 안 살겠다. 대단하긴 하다.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롭다고 해주는 게 좋니? 그래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되게 인정해주니까 좋아? 그런 게 필요한가 보다, 너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게 하나 보지? 라는 식으로 얘기가 흘러갑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 기본 논리가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아, 너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라고, 내 입장에서는 의를 하는 유일한 이유가 효용성 때문이니까. 그 사람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못하면 그 얼마나 불편하니? 너 남을 위해서 사니?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네 욕망대로 해? 네 맘대로 해?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불의가 좋은데,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욕망이 좋은데, 내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든 욕망을 이루고 살고 싶은데, 거기에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껍데기만 싹 얹혀가지고, 아, 그래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래도 이런 기준들을 지켜야 하네 라고 여러분들 억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의를 추구하라는 것은 얼었던 껍데기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 자체가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의가 즐거워지는 상태, 의가 행복해지는 상태, 의를 진짜 원하는 상태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일부에는 악의 여러분들의 본성처럼 남아있죠, 그쵸? 내 욕망대로 하고 싶고, 욕망을 이루고 싶고, 그것이 내 인생의 플래닝이 되고, 그쵸?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그런 본성이 여러분들 간도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을 쳐다보십시오. 다른 한쪽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성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공명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의 본성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내 입맛에 다 맞게 만들어놔서 얘한테 뭐 받아낼 수 있고 쟤한테 뭐 받아낼 수 있고 쟤한테 뭐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착취 구조를 만들어놨을 때 진짜 인간이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있는 그대로 내가 마음과 생각이, 뜻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제대로 공명되어질 때 진짜 내 행복감, 진짜 만족감, 진짜 나의 나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욕망의 잣대를 하나 세워놓고 이걸 하고 싶어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루려고 달려갈 때 인간이 진짜 만족과 행복과 자기 정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게 주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를 보고 그것들을 세상에 구현하기 위해서 내 오늘 하루를 투자해 나갈 때 인간이 진짜 정체성과 만족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진짜 맞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아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맞는 것을 이루어가고 그 이루어가는 것 자체로 즐거워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성공적이지 않고 그런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른 기준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작은 벽돌 하나가 되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는 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추종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이용해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으로 공명되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정과 무자비의 상태가 아니라 유정과 유자비의 상태, 내가 내 안에 정과 자비가 넘치는 상태가 될 때 내 관계가 훨씬 더 안정감과 충족감과 만족감 가운데 있는 것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본성입니다. 악을 내 본성으로 설정해놓고 의로움의 양껍데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죠. 다들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니? 어렵지 않니? 이렇게 의롭다고 흉내내고 다니? 사실 넌 네 안에 있는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넌 기분하게 얘기해. 난 그 욕망을 이루고 살아간다. 얼마나 좋겠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이런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 이미 있는 그 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욕망도 개발되면 더 개발되죠? 그런 것처럼 열망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의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진리에 대한 열망을 더욱더 개발시켜서 내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그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옷에 맞는 가장 안정적인 가장 행복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성공적인 상태로 느끼는 사람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야. 위로와 보십시오. 위를 추구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관성이 생깁니다. 욕망의 인생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20대는 이걸 추구하다, 30대는 저걸 추구하다 다 얘기하잖아요. 20대는 연애하러 다니고, 30, 40대는 뭐예요? 직장을 주러 다니고, 가족을,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고, 때마다 그거 추구하고 사라지고, 추구하고 사라지고, 추구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위의 열매를, 위를 추구해보죠. 10대 때는 20대 때는 30대 때는 40대 때는 50대 때는 인생 일관성이 생깁니다. 같은 걸 추구하고 같은 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생깁니다. 넌 누구냐고 생각할 때 나는 누구냐는 정확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습니다. 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싸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지 않게 그건 세상의 꺼머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빨아먹고 고개를 빨아먹은 존재 아닙니까? 적게 이라고 많이 이러고 싶으십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자체가 거머리적 존재라는 거예요. 착취적 존재예요. 억압적 존재예요. 기생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통장에 10억, 20억 쌓아놓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상의 기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존재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존재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세상의 선물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일관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일을 해나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거울에 비춰서 큰 거울에 거울에 비치듯이 내가 의의 거울에 비춰서 내 안에 불이한 부분들 내가 또 이렇게 됐네 내가 또 저렇게 됐네 라고 돌아보면서 내 안의 의의를 쌓아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의 거울을 가지십시오. 바라시면 되지 않겠죠.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행복해 행복의 거울을 비춰본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너는 기한 놈이야 너는 기한하게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한번 취미라도 해볼까 연애라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의의 거울을 비춰봤어 그럼 내가 불이한 게 보이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 나는 불이한 놈이야 그럼 희락해 막 이래.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습니다. 아, 내가 여기 불이하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꿀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 의외가 없습니다. 한참 궁금해서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돌아봅시다. 아, 난 원법 설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법 편한데. 원법을 만들다 보니까 스탠다드. 아, 좋다. 원법입니다. 들어가서 마무리합시다. 제일 중요한 거. 의외 여러분들을 비춰본다는 것들에 대해서 의외 비춰보면 그 다음에 뭘 알게 돼요? 위에 비춰보면 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죠. 그쵸? 이렇게 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될 때 그걸 어떻게 돼요? 깨달음으로 받았다. 방금 했던 얘기 조금 나왔죠. 내가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본 적 있죠? 남자분들. 그걸 느껴본 적 있죠? 한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놀다가 그런 깨달음의 날이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새벽 4시 반까지 놀다가 우리 집은 강남역 근처에 보내 새벽 4시 반까지 놀다가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돌아가는데 자동차도 하나 없이 휑하게 부는 바람과 아직 깨지 않는 술과 아직도 멍멍한 귀와 이런 걸 가지고 걸어가다가 상쾌하게 바라온 새벽녘에 나 왜 이러고 사냐 느껴지는 그 종교적 각성의 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적 각성이에요. 그쵸? 새벽 이러고 사나 뭐예요? 바로 2시간 전까지 와 이랬던 걸 지금 보니까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후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저러고 사냐 내가? 나 왜 이러고 사냐? 그래서 아 이제는 안 갈랜다 이제. 내가 원래 내가 뭐 춤을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안 갈랜다. 나 이제 그만 할랜다. 나 이제 다른 거 할랜다. 나 이제 깨달음의 각성이 있는 거야. 있는 사람들은 각성을 알아서 오는 거야. 있잖아요. 그럼 종교적 각성의 순간을 말씀으로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평가하지 않잖아요.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반복적 이단어를 많이 얘기하는 추악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추악이라는 단어. 내 일주일을 돌아보고 내 24시간을 돌아봤을 때 내가 제일 룰루랄라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내 자신이 이렇게 테레비 앞에 앉아서 그 뒤굴거리는 시간. 내가 되게 함부로 시간을 소모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되게 돼지 같다. 이렇게 뒤굴거리는 시간을 소모하는 거. 되게 추악한 이 시간들. 라는 답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좀 다른 식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 그렇게 이 단어들 여러분한테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네. 내가 사실 이게 불의한 건데. 이게 악독하네. 난 진짜 이 프레임을 표기를 못하네. 내가 되게 악독하다. 내가 아들 도모하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가 되게 무정하구나. 내가 되게 무자비하구나. 이건 시기 아닌가? 이건 수근수근인데. 나 왜 이러고 다니냐. 그럼 싫은데. 나는 그 총기적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 불편해 보이는 단어 하나가 여러분한테 거룩한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진짜 마십시오. 한 가지 얘기만 더.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면 설명은 길어지고. 하지만 한 단어만 얘기합시다.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생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약해진, 내 안에 악독이 생기는, 내 안에 악이 생기는 모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런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때, 내 안에 멀어졌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악을 보신 다음에 악의 이 의의 그림이 거울에 여러분의 쓰를 비춰서 나 요즘에 악이 쑥쑥 자르고 있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좀 상실되고 있다. 내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셨구나.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됩니까? 거기서 곧장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함.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초대함. 하나님과 심령으로 소통함.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선함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한 사랑에 격려받는.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한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세한 감각들이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이나 자기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의의 거울을 가지시고 그 거울을 나에게 평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갱신의 기회로 사용하시며 그 갱신의 방법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기억하시고 내 안에 악을 죽이는 이 믿음의 선성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내 안에 있는 선을 키워나가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소멸해가는 그 믿음의 선한성을 쌓아나갈 때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진짜 말씀 하십시다.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내 자신에게 가끔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요즘 잘 지내나?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 걷고 있는 겁니다. 삶을 물어보십시오. 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고민을 하고 비춰보고 리플래닝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 잘 지내나? 나중에 만나? 내가 욕망의 계획과 이기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 않나? 내가 진리의 계획과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 대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있나?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자 할 때, 의롭게 지내고자 할 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QT를 하시는 것과, 기도를 하시는 것과, 묵상을 하시는 것과, 성경을 읽으시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의 상실됐던 내면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심을 알며마 내 자신이 회복된 시간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을 행복의 통로나 하나님을 성공에 대한 통로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보다 80%는 하나님은 의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이해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본질을 바꾸시는 은혜를 일상 중에도 풍요가시 경험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